네,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금요일 저녁 시간이 제일 피곤하실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그래도 저도, 하는 저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부담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가 있음에 힘이 되고 또 서로가 있기에 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께 시장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함께 같이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그 바울, 둘로스로서 살아갔던 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순회 선교사입니다. 이 순회 선교사라는 것은 저같이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한 도시에 머물러 있다가 또그 도시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또 다른 도시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순회 선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도시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한 1년 7개월 정도 머물죠.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는데요. 그게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도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열심 있는 이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참 독특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뤘던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처음에 들어가서 이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유대인들의 풍습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회당을 못 찾았다는 것, 그것은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교회의 주축을 이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고요. 또이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가 있었지요. 이처럼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주축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의 핵심 성도들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지도 아래서 빠르게 성장했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숙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네 개의 책은 이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이 빌립보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는 바울에게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손님이 한명 찾아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로마에 투옥된 바울을 만나러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준비했고 또 선교 자금도 조금 마련해 주었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 우리를 대표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그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그 물품과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던 것이죠. 한 가지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어떤 교도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그런 감옥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가택 연금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일반적인 가정집 같은 데서 병사의 이 24시간 감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에바브로 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전해준 그 물품과 그 선교비를 받았어요. 한번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가 정말 힘들게 개척한 교회였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제 감옥에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그 자라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새신자들, 어떻게 보면 복음을 몰랐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나서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오히려 그들이 돕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감동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예전부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 그런 사이.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랑 그런 사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장로님이 제일 크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서로가 같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그런 관계인 거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봤을 때 너무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좀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 3절, 4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두 구절만 읽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감사와 기쁨, 이게 지금 핵심 두 가지 단어입니다. 바울이 머리에 빌립보 교회하고 떠오르면 떠오르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감사와 기쁨이었어요. 아, 참 감사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서로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나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카고에도 한인교회만 해도 뭐 250여 개가 있다라고 그러죠. 뭐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교회를 이름을 탁 대면 그 교회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교회 하면 아, 그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야.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서로 싸우고 막 그 교회 장난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평가를 받는 교회들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인상 써지는 교회, 좀 인상 찌푸러지는 교회. 아, 그 교회 가면 서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그 장면부터 생각나서 또 어느 교회 하면 뭐 정말 시끄럽게 각종 스캔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도 분란스럽고 심한 고통을 겪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이 교회들마다요. 이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도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기 위해 아까 누가 왔다 그랬죠? 에바브로디도가 왔다 그랬죠. 그가 물품과 선교비를 갖고 왔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 사도 바울 선생님 사실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였어요. 서로 싸우는 거.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책 펴셔서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가 사람 이름이고요 순두개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두 다 지금 여자 이름인데요 이 두 여자가 서로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소식을 사도 바울한테 들려주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복음을 세웠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게와 이 순두개도 사실 리더급으로 클 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 개척 초기 때부터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주축을 이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을 형성하면서 유오디아 편, 순두개 편, 네 편, 내 편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력 싸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면 말은 안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이 고요한 긴장이 흐르는 것. 너무 어색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막 불편한 그런 거죠. 아마 이때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는 게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이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요? 막 훈계하면서 쓰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열심으로 너의 교회를 섬겼는데 너희 안에 막 다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훈계조로 이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막 호통치듯이.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결코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그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찾으시면 저한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어느 교회나 겉으로 볼 때는 다 화려해 보이는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도 그 교회에 등록하고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문제가 없는 교회 가면 나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그런데 오늘 이 문제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그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 교회는 죄인과 죄인들이 서로 만난 공간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늘 아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네. 문제가 있죠. 왜 없겠어요? 네.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실 이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문제가 더 꼬이가 되고 사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롭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교회의 리더였던 유오디게와 순두개가 싸웠다 그러니까 아 이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호통치기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은가? 그래도 이들은 내가 어려울 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해주고 도와준 교회가 아닌가?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글로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의 문제들만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족하고 문제 많은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약할 때 곧 뭐라고요? 강함이라고. 우리 하나님 그 약한 교회들을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세요. 그 문제 많고 부족한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꽉 붙잡으셔서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오히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뒤돌아봤을 때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하고 돌아봤을 때 아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만큼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었고 마음에 기쁨이 떠오를 만큼 소중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도라는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너스톤 교회라는 이름을 떠오르면 무슨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코너스톤 교회 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혼의 감사가 떠오르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예. 우리도 사실 연약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예. 많은 교회예요. 왜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건들이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고 계셨구나. 나를 이만큼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끌어 주셨구나 하고 지나온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지. 잔잔한 은혜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단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장점도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 사이즈만 놓고 보면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보다 더 컸을 거예요. 성도 수로 보나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 사이즈로 봐도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나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도와줍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복음 사역 많이 도와줘요? 건물이 큰 교회가 많이 도와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큰 교회가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참 그런 마음이 큰, 그릇이 큰 교회였어요.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던 것이죠. 한번 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도하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바로 그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배워가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운 그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교제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참여했다는 거예요. Involved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참여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 이미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루디아란 이 여성은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먹고 자면서 마음껏 이 복음 전하게 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루디아라는 이 단어가요, 이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이 학창 시절을 이 수원에서 자라가지고 뭐 저희 그 수원에 계신 분들 보면은 그 결혼을 만약에 수원에서 하신 젊은 처녀가 있으면 뭐 수원댁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거 아시죠? 제 고향이 천안이면 천안댁, 뭐 부산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루디아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루디아. 이름이 아니라 원래 좀 그런 별명 같은 것이죠. 자, 이런 루디아도 사도 바울을 잘 섬겼고요. 또 간수도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갔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에서 한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더 컸지만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하게 만들어준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필요한 물품도 보내주고 선교비도 후원하고 또 필요하면 시간을 내서 몸을 내어줬던, 다 섬겨줬던 그런 교회인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복음 접한 사람들.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냥 20대, 30대 동안 복음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근데 늦게 믿으니까 그 불이 더 크게 지금 타오르는 거죠.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이 전대로서 새롭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6절 말씀은요, 우리가 내비게이터 69절 암송할 때 빠지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죠.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는 이 표현 때문이에요. 이 착한 일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첫 번은 너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의지적인 선택인 줄 알았고 내 의지적인 결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믿은 것 자체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불러주신 거예요. 아, 내가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았고 은혜로 이 자리에 있구나 그 깨닫는 거죠. 첫날부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내 구원의 시작도 주님이시요, 내 구원의 완성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착한 일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선교를 후원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너희에게 이렇게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 사역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기를 확신하노라, 이 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갈등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 내 파벌이 있었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문제투성인 빌립보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 은혜의 손으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포기하고 다 떠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고 연약한 이들을 다듬어 가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세요.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교회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길을 걷고 또 걷다 보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어요.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요, 정말 성숙한 사람들 다 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뽑아가지고 완벽한 교회, 교회에서 야 저분은 천사 바로 밑 정도 된다 하는 그런 집사님들 다 몇 명 뽑아와가지고 지상에서 아주 완벽한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처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7절 8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인간의 이 감정이 이 오장육부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창자가 막 끊어질 것 같다는 표현들 있죠. 그런 감정들이 다 이 장기에서 온다 생각했던 거예요. 심장에서 온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을 때는 내가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이 표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너희가 아무리 연약하고 다툼이 있고 서로 파벌을 만들고 싸우는 그런 문제투성의 교회일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듯이 나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 때로는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끝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그 우리도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군 성도들도 많았을지도 몰라요. 좀 자존심도 좀 세고 또 요 잘 사는 도시다 보니까 좀 자기 사회에서 좀 잘 나가니까 좀 사도 바울을 좀 깎아내렸던 좀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목회한다는 것이 바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를 끝까지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만큼은 정말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던 거예요. 이 8절에 바울이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했던 것은 이것은 정말 그가 했을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시적인 표현이고 그의 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단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많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찾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교회를 그냥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적은 거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9절 좀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이 기도 제목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풍성해지는 것. 교회는 의례 그래야 마땅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나와 좀 다르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좀 품어줄 수 있는 좀 넓은 마음 갖는 거. 그래,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부족할 수 있지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풍성하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미술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반고흐를 좋아해가지고 서울 그 남부 터미널 근처에 있는 그 문화회관 가가지고 이 반고흐의 그림 작품을 보는데 그 그림 전시관을 보면 사람이 딱 그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이상적인 그 거리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무 멀리서 봐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서 떨어져서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전체가 눈에 탁 들어오면서 너무 예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특히 제가 반고흐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 붓터치가 너무 막 강렬해요. 막 그러니까 흠이 많아요. 그림을 가까이서 가서 보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면 참 다 좋은 사람 같고 참 문제없는 사람 같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을 모르고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고 싫어하는 것도 그것도 진정한 사람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을 그냥 풍성하게 자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라고 했을 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 위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또 다른 말은 서로 알아가라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피상적인 관계 맺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단점마저도 그 사람의 약점마저도 내가 품을 수 있을 것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이 풍성히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 기도 제목 될 만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더 풍성한 사랑에 거하는 것. 자 여기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분별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만 알면 그 사람은 반점만 반조각만 아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지 그걸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해주는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지만 내 배우자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알고 그것을 안 하는 배우자도 진짜 좋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 총명이라는 말이 제가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김치찌개랑 삼겹살 좋아하니까 의례 상대편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분별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지식과 총명, 분별이 같이 있어야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 하나를 이렇게 써내려갔을 때 그가 얼마나 깊이 고뇌하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갔을까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지금 분열이 있고 파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는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기도했어요.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진실되게 살아가려면 손해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도 들을 만큼 어리석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들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9절에서 저희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자라는 빌립보 교회인들, 10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라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사랑이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누가 찬송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서 이 교회를 위해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상처가 많이 있고 우리 안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펼쳐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거하며 진실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서 이 연약한 자들, 이 문제 많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는 그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여전히 택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지금 힘드셔도요 기도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